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책임을 다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인격적 책임을 지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는 바와 같이 신앙인들에게 요청되는 이 믿음, 신앙인들에게 제일 많이 요청되는 게 믿음이겠죠.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혹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설명할 때 인내를 성경은 얘기하고 납니다. 35절부터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러니까 담대함, 어떤 결정, 분별, 그것으로 OX를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오래도록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켜내는 것, 이 인내하는 것은 어떤 결정을 해놓고 어디 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정이 나타날 때까지 어떤 시간과 과정을 다른 일로 메꾸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일어날 결정을 일어날 때까지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 약속과 소망을 지켜내는 인격적인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을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서 1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서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째 괴유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이 질문과 답을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온천하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인이십니다. 그는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이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악이 승리하고 의롭고 선한 자들이 고단함을 당하는가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는 척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끝을 맺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의와 선과 거룩과 심판을 기다리는 이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물론 하박국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와 행악하는 자들의 잠시 승리 같은 것들을 방관하고 계시거나 끝까지 놓아두실 리가 없다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일에 대해 의로운 심판을 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다리며 사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뭐죠? 하나님을 믿으면 악이 물리쳐지고 선이 보상받는 것으로서의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그 결과, 심판이 행해질 때까지 불의한 자들이 기승을 떨고 행악자들이 선한 이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데 초점이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가시면 결론은 이겁니다. 하박국서의 결론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축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결론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의 심판, 그를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심을 인하여 지금 기뻐하는데 지금 그 기쁨은 이 결국에 대한 보상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 것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소출이 생기고 없었던 소와 양이 생기고가 아니고 그게 없을지라도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자의 책임있는 반응이더라 이거죠. 믿음이란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다림이고 인내입니다. 기다림이고 인내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대부분 지금 당장 결과시키지 않은 탓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과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인격자로서의 책임을 지켜내는 것 때문에 믿음은 대부분 고단한 일에 대한 인내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그 결과를 이루시는 일에 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너무 지켜나가는데 고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하여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배도에 관한 성경의 경고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확인한 것 이겁니다.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목적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인격자로서의 반응이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로봇이나 기계로 부속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는 식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선택의 여지 없고 우리가 갈등하고 결정할 필요 없는 일방적인 기계적 명령과 조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경고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설득의 방법이었지 일방통행적 조작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재자로 서거나 기술자로 조종하는 사람으로 하는 분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요청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달프지만 책임을 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고달픔이 있지만 그 그것이 왜 허락되었느냐 할 때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개념보다 적극적으로 너무나 큰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에 가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뜻밖의 그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관한 설명은 1차적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이 첫 번째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현실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도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무 원인이나 조건을 찾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인과 조건으로 삼으사 그 결과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는 방법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율법이 아니요 행위가 아닌 인과 율이 아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닌 원인 없이 결과를 얻는 은혜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구원을 허락한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은 그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위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책임 있는 믿음을 가지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보통 로마서를 이 앞에 있는 믿음에 관한 설명으로만 축소시키기는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죄인 되었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하박국서를 인용한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인격적 수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문제는 구원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책임 있는 인격적 존재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식의 설명이 많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우리에 대하여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우스운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습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한테 조건을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샀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너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우향우 그럼 딱 우향우 해야 될 거예요. 안 그래요? 앉아 일어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 꼼짝 못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적으로라도 꼼짝 못한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데 인격적으로라 그래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권위이시고 우리의 지금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었고 하나님만이 그 원인이신데 우리가 무슨 할까 말까가 있고 좋다 싫다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잘 보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도 아직도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란 말이에요, 아직도. 원래대로 하자면 그동안은 뭐 그냥 처음에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것까지는 좋다. 이 정도였기 때문에 네가 내 말 안 듣는 건 좋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구하게 해.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넌 이제 넌 선택의 여지 없다. 넌 내가 오른캔으로 가라 하면 오른캔으로 가고 왼캔으로 가라 하면 왼캔으로 가야 된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요. 이런 구원을 이루셨는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시니? 이상하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 중에 머리큐 제일 나쁜 사람만 우리 교회에 오는 것 같아요. 놀랍죠? 놀랍죠? 이런 은혜, 일방적인 은혜잖아요. 이런 기적, 하나님 홀로 모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기적과 열심을 기울여서 우리를 만들어 내놓고도 아직도 난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조종권을 갖지 않으시기로 했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부작용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 뉘앙스를 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그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사랑이란 굴복이 아니라고요. 그건 자발적이고 대등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결정하고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지위와 권리를 허락하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구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인격적 차원에서 조심스럽다고요. 대접을 한다고요. 12장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12장 이런 표현들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너 이래라 저래라 그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하고 갈등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는 겁니다. 너무 고급한 존재,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시지 않고 사랑하시며 권유하시며 설득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인격자이기 때문에 갖게 된 하나의 책임이요 특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신앙이란 주를 사랑하고 주의 편에 서는 각오요 분별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기꺼이 감수해내는 실력입니다. 책임 있는 실력입니다. 이런 식이죠. 같은 로마서 15장 가보시면 신앙인이란 뭐냐 그럴 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묘사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요. 15장이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런 겁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런 배려, 이 인격적 그 수준이란 말이죠. 그 어떤 그 교수님이 예전에 그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예전에는 그 아주 고달프게 유학을 갔죠. 뭐 송금도 안 되고 돈을 많이 갖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얼마나 고달팠으면 점심 먹을 돈이 없는 겁니다. 미국이 음식값이 얼마나 싸요. 그런데도 그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늘 점심을 굶는데 하루는 학과장이 그러더래요. 아, 여러분 중에 누가 날 도와달라고 그래서 모두가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점심을 많이 싸준대요. 자기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자기 마누라는 자기가 이렇게 튼튼한 게 좋다고 점심을 이렇게 싸주고 다 먹으라 그러는데 이걸 다 먹었다는 자기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인이 싸줬는데 버릴 수도 없고 누가 좀 제발 도와달라 그래서 자기가 3년을 도와줬대요. 귀국할 때까지. 귀국할 때 보니까 그 교수가 독신이더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 이 왼수들이 얼마나 빙신같이 구냐면 당신 점심 안 싸왔어요? 내 도시락 갖고 온 거 나 혼자 먹어도 물론 모자라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씩 나눠 먹읍시다. 당신 자존심 상한다 뭐 어쩐다 그딴 소리 하면 난 당신이 신앙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먹읍시다. 이렇게 해요 말을. 기껏 신앙에 대해서 무슨 충고를 한다는 것도 말이에요.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병신들은. 그 후배 하나가 결혼을 할 때가 돼가지고 어느 교회에 그 자매하고 그 말이 오가게 됐는데 그 담당 교육자가 부르더래요. 청년부 이제 그 지도하시는 목사님 스카트니 구원의 확신은 있으십니까? 전도사인데 이쪽도.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뭐라 그래야 돼요? 무식한 게 아니고 무례한 겁니다. 무식할 뿐만 아니라 무례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짐승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인격에 있어서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는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무례해. 군화를 신고 그의 영혼에 침입을 해들어가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갖는 고달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는 특권으로서의 짐인 것이지 노예가 지는 짐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로마서 12장 19절 같은 데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거 보세요. 다른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고급한 영성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텔레비에서 하는 유일한 괜찮은 프로 동물의 세계 보시면 사자들 세계에서 이제 숫사자가 여러 암놈을 거느리고 한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가 침입자에게 밀려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침입자, 숫사자가 와서 이 숫사자를 몰아내면요. 지면 들어 숲에 들어가서 그냥 굶어 죽고 말아요. 안 먹어요. 이제 끝인 걸 압니다. 그럼 새로운 숫사자가 원래 있었던 숫사자의 새끼들을 다 물어 죽여요. 다 물어 죽여요. 안 키워요. 양자 같은 거 안 드리고. 그냥 물어 죽이는 게 다 잡아먹습니다. 커서 이제 복수할 거니까 그런지. 그 지 새끼를 다시 낳지? 그 새끼 절대 안 키워요. 왜 그렇다고요? 짐승이니까. 사람 다르죠. 강하다는 것이 꼭 이 물리적인 힘이 센 것이 꼭 강한 거 아니죠. 사람에게 있어서 강하다는 건 설득력이 있어야죠. 감화력이 있어야죠. 왜요? 사람은 물리적인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살지 않습니까? 항복스러워야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 나라에서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예수 믿는 것들이 인격이 꽝이니까. 안 그래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흑된 논리로 가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목적하지도 또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데 우리끼리 그렇게 해요. 완전히 옛날 중세시대 때 종교전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성도들이라는 이 신분으로 지는 믿음이라는 것이 갖는 책임과 그 고달픔이 아니라 어떤 특권인가를 아는 것, 여기에 히브리서 10장이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기고 싶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잖아요. 그 다음은 읽으면 안 되죠.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건 싫죠. 학교 가는 건 언제나 싫죠. 배우는 건 싫죠. 쉬는 데까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징징 짜고 그래갖고 전부 하나님께 떠넘기고 그리고 필요한 건 다 얻어먹고 그럼 왜 살아요? 완전히 개팔자죠. 그러면 사람인 값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죄와 악을 멀리하고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고 경건을 연습하고 깨어있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에게 지지 말고 그런 책임들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이 부분이야말로 바로 신자된 특권인데 말입니다. 살아있는 당연한 현상이고 살아있는 당연한 현상이죠.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죽어 있거나 자고 있거나 도망가 있는 거죠. 정당한 신자의 책임들, 그것이 갖는 특권들 인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부름과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 갖는 그 복된 특권들을 놓치지 말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접하시고 인격자로 만드시고 부르신 것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짐을 지게 하옵소서. 신자된 특권, 인격자된 특권, 그 책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을 연습하며 주께 나를 붙들어매며 세상의 저 악한 것들과 신령한 싸움을 싸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충성된 신자된 인생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